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뭐 그리고 2절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여기에 나오는 성산에 있는 터전 혹은 시온의 문들 혹은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 이것은 전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특별히 그 성전의 지성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7편에서 이 고라자손은 다윗 시대 이후로 혹은 그 이전부터도 이렇게 찬송하는 직책을 가진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대에서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기록자 또 이 찬양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87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84편에서 본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혹은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귀한 이유,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예배당이다,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모이는 이 공간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이고 사귐을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이 공간이 그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기도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당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뭔가 더 마음이 좀 편안하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사실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우리가 너무 그거를 이론적으로 건물은 성전이 아니야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모이는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자꾸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어디 나갈 자리가 없는 거죠. 찾아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그래도 찾아갈 자리가 있고 기도를 위해서 찾아갈 자리가 있고 그래도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엎드려서 주님 바라볼 때 눈물 흘릴 만한 자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버스 타고 다니고 하고 걸어 다니면서 하고 살림 뭐 설거지 하면서 하고 물론 다 할 수 있어요. 야, 여러분 그렇지만 차 타고 다니면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하는 기도 그거 너무 자꾸 하면요 잘못하면 사고 나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운전에 집중해야지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그냥 운전할 때 대충 적당히 기도하는 분으로 대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설거지하면서 누구와 대화할 때 두 가지를 하면서 대화하면 그 대화하는 사람이 누가 뭐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를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만 대접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정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오히려 지난번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지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기도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찬송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게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함께 모여서 사귀는 이 공간이 소중하고 오히려 이 공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거죠. 건물을 사모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사실 이런 것을 품고 예배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사람이 새롭게 되고 민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7편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게 아주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합은요 애굽의 별명이에요. 라합은 애굽의 별명. 그래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블레셋 두로 구스 이것들도 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났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났다는 것은 그곳이 내 고향이다, 내 뿌리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맞서 싸우는 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 세력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맨날 싸우는 이런 하나님의 적들이 오늘 시편 87편에는 이 사람들이 야, 내 고향이 어딘지 아니? 예루살렘이야. 내 영혼의 뿌리가 어딘지 아니?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한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한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박해했던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후에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87편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5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거기서 났다 이게 그 영혼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내 출생지, 내 고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하는 민족,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하는 집단이어도 새롭게 변화시키셔가지고 내 삶의 근원이, 내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서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가 누구냐 하면 위에 나오는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루, 구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하나님 앞에서 잔치에 막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근원이 예루살렘이다, 내 영혼의 뿌리가 예루살렘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 온 세상 천하만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편 87편은요 세계 선교가 완성이 돼가지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꿈을 꾸는 게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가지고 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죠.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한때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걸 우습게 여겼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한때는 복음을 대항하고 교회를 웃기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복음을 대항하고 지금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지금 예수 믿는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왜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고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 시편 87편에서 이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게 민족과 계층 간 혹은 남성 여성 간 뭐 이렇게 얼마나 차별이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은 백성하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단도 지난번에 사무엘상 혹은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도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이라고 말하거든요. 언약의 표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백성,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할례 없는 이방인을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큰 죄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통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크게 실패한 계기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책을 읽어보면 계속 맞서 싸우는 것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모압 여자 룻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게 욕먹을 일이 아니고 칭찬들을 일이에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이유는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다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제사장 역할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방인에게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방인과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을 구별한다고요. 솔로몬이 이방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이방여인에게 다 휩쓸려가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이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다 이방 문화로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는 거죠. 모압 여인 룻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천하만민이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그 믿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은 내쫓기 위해서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살려내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의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라합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 두로, 시돈 같은 이런 이방인들이어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7편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선교적인 사명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교회에 맡겨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이방 나라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편 87편을 읽을 때 내가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내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 믿어서 전주제자교회가 내 모교회다, 내가 전주제자교회에서 예수 믿고 전주제자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전주제자교회에서 내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전주제자교회가 내 모교회고 내 영적인 뿌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7편에서 이 이방인들이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내 근원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향이고 영혼의 뿌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주제자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 전주제자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 전주제자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빛 앞에 서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우리 전주제자교회가 정말 내 삶의 영적인 뿌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대손손 많아질 수 있으면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전주제자교회가 정말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영적인 고향, 이 영적인 뿌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